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숙제 같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잡히시던 그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한 조그만한, 아니 조그맣지 않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넓어요. 우리 교회당의 한 반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넓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 나라의 식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밥, 국, 반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빵, 그 다음 포도주 함께 마시는 포도주,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특별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식사를 함께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잡히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긴 교훈을 나누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긴 교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교훈이다. 그래서 제목을 다락방 강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마치고 그냥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쭉 간 게 아니고 마무리 기도를 하셔요. 그게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 교훈이 어떤 내용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아시고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 갇히지 않으니까 유언처럼 그들에게 길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또 예수님이 그동안 길게 나누었던 교훈을 쫙 참기름 짜듯이 압축을 해서 그 교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 데려와서 내 눈에 보여주라.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나 믿음의 근거를 보이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으로 주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만 싹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뭔가의 힘과 뭔가의 신분과 뭐 이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 완전히 빨려서 그곳에 녹아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고 설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물들이고 빨아들이고 변화시켜서 자기 편으로 하려고 만드는 영적인 특성이 뭔가가, 그것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겠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이 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나 영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육신을 적극게 해주고 우리의 몸을 적극게 해주고, 두 번째, 눈을 적극게 하고 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의 눈을 적극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갈 것,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은 타락한 육신이나 죄로 말미암는 욕망을 부추기고 만족시키면서 자랑하게 만듭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눈으로 화려할 만한 것,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짓게 세울 만한 자랑거리,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삼아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탁 고정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이상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러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지난 2월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왔죠.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21번째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기란 구약의 이 성경은 크게 내용을 나눠보면 1부, 2부, 3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대로 그 세상, 가나안 땅의 세상에 함께 섞여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적인 특성이 함께 섞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믿는데 속으로 볼 때는 그 세상 사람들,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들의 삶과 문화에 똑같이 흉내내면서 닮아가더라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혼합신앙. 혼합, 신앙이 혼합이 되어버려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신, 세상의 삶도 함께 섞여버리는 혼합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게 1부입니다. 2부는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예요. 여기 보면 2부는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를 하고 침략을 해서 고통을 당하더라. 타락, 고통. 그들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 구원했으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또다시 타락.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본론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기의 3부는 1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인데 결론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어떻게 삶과 그들의 윤리와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타락을 다시 정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7장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되짚어보면 사사기를 정리하는 결론부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이란 말은 그 가정만 그렇겠지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사회가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 대표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지극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물질의 번영, 잘 사는 거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불안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가정과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모습에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지를 함께 견주어 비교해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7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눈을 슬깃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파에 속한 산지,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산지에, 산악지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미가의 가정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두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흘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가서 사라질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렸단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도둑맞았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분명히 어디 두는지 기억을 분명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사라졌어요. 1,100개, 이 1,100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가 손을 대가지고 돈이 사라진 것을 훔쳐갔는 줄 알고 어머니가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는데 돈이 사라졌으니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없죠.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욕을 한번 붙여보세요. 가로. 여러분 이게 많은, 이만은 잊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큰 돈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욕하시겠어요? 이게 예전에 저를 키우신 부모님들에게 욕을 한번 상상을 해봤죠. 그 돈을 가져간 사람 손목대기가 썩어버리라, 뭐 이런 거. 일단 손이 썩어야 돼, 가져갔으면. 돈을 들고 가다가 다리가 부스러져 버려라.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뭐 사가지고 먹을 때 입이 썩어버려라. 그게 뭐 사가지고 먹었으면 이게 들어가가지고 위가 썩어버려라. 똥이 그냥 썩어버려라. 뭐 온갖 욕이 다 나오죠. 주로 썩는다는 욕이 많았어요. 이 썩어빠질 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돈이,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어머니가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합쳐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합쳐서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가만히 가까이 옆에 두고 있던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욕을 잘하구나. 완전 욕쟁이구나. 그 욕을 딱 듣는 순간,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하네 생각했겠지만 순간적으로 뭐가 딱 생각났느냐면, 저 욕대로 만약에 일을 벌어진다면 돈 훔쳐간 사람은 진짜 썩어지겠네. 박살이 나겠네. 생각해보니까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네요.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돈이 왜 미가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훔쳐간 사람이 누구라고? 아들 미가가. 이 미가가 자기가 훔쳐갔다고 오늘 어머니에게, 어머 내가 사실은 훔쳐갔어 하고 돈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어떻게 했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욕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고 돈을 가지고 오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왜 훔쳐갔냐 이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우리 아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짧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따져봐요. 질문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미가란 사람이 1번 유다 지파, 2번 므낫세 지파, 3번 한민족, 4번 에브라임 지파, 몇 번? 어디에 속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땅 모양은,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지파별로 살고 있는 땅 위치 지도를 딱 보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제일 넓은 땅덩어리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가정이다 이 말은, 지도상으로 딱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심장부예요. 제일 넓은 땅에 제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딱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가정을 대표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건 미가의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사회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 몇 개를 잊어버렸다고요? 1,100개. 이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미가의 가정에 한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초청하면서 연봉을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기쁨으로 오, 그 정도 돈이면 좋아. 1년 연봉. 은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은 10개가 연봉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개가. 자,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연봉이 은 10인데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 몇 년 연봉? 110년 연봉이에요.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10년 동안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이 집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이다, 부자다. 어머니가 그 정도의 돈을 잊어버릴 만큼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에요, 그것도. 통장이 아니고 현금을. 미가가 그 큰 돈을 어머니에게서 훔쳤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사기 안에서 은 1100개라는 숫자가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네 번째 여자 들릴라가 블리셋 사람으로부터 야 삼손의 힘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라고 제안할 때 은 1100개를 제안한 적이 있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혹시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가 아닐까? 은 1100개라고는 숫자가 딱 일치하니까 근데 16장 17장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큐티하는 분들. 근데 오늘 보니까 은 1100 빼고는 겹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 들릴라를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다. 대부분의 해석은 들릴라와 상관없는 시대적으로 오늘 본문은 삼손의 시대와 오늘 본문은 훨씬 오늘 본문이 빠릅니다. 그나 1,20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죠. 어쨌든 이 액수가 굉장히 큰 돈이다.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어머니가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막 욕을 막 했는데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자수했어요.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어머니의 돈이기로서니 그것을 훔쳐간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니까 아들이 죄가 없을까요? 잠언 28장 24절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24절은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없다. 우리 엄마 거니까 아빠 거니까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는 강도다 라고 구약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의 것이지만 훔쳐가면 그거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십계명을 적용해보죠. 미가가 다 큰 어른이에요. 미가가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으니까 다 큰 어른이에요. 다 큰 어른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십계명에 몇 계명이 위반일까요? 일단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께서 훔쳐서 욕을 할 만큼 어머니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큰 돈을 5계명 위반이에요. 그 다음 또 몇 계명 위반? 8계명 위반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어머니의 것 훔쳤으니까. 여러분 이게 명백한 작은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면 미가가 한 짓은 10계명 중에 두 개를 위반한 거라고.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물건과 돈을 훔쳤으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도망갈 수 없는 죄예요. 자 이렇게 미가의 아들의 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았다면 미가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뭐였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행위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 것이 사라진 것이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이건 죄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미가는 어머니의 어마한 돈을 보고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짓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극심하게 극악한 죄를 막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좀 무서웠는지 어쨌든 자기가 자기 행위를 실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반응은 죄를 지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설명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자마자 자기 저주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아들의 인생이 박살이 나니까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한다면 자기 아들이 곧바로 어떻게 되든지 처벌을 받게 되니까 한 신에게 그리고 곧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법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과 주고받은 약속이 바로 언약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바로 아들에게 복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 곧바로 내 아들이 조금 전에 욕을 했던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막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이 혼란스럽고 이중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해 볼 때, 이 가정은 우리끼리 말로, 오늘 우리 시대 말로 예수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 같습니까? 안 믿는 가정 같습니까? 겉으로 볼 때 어디서 나올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으니까. 그게 주 이름의 교회 오는 가정이에요. 주 이름에 예배하러 오고 교회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어머니가 일단 아들에게 저주하는 내용, 큰 돈이니까 어머니에게도 물질이 중요해요. 아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물건을 도둑질했겠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가정이고, 게다가 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반면에, 자기가 저주했던 내용대로 아들에게 딱 닥치면 자기 아들이 인생이 부서지고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아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니까 복받아야 되겠지. 두 번째, 물질을 더하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성공, 아들이 복받는 것, 아들이 저주받는 것보다는 복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땅에 속한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주제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 자기 아들의 성공과 번영, 다른 사람보다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번영.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은 그냥 겉으로 슬쩍 보면 집에 성경이 있어요. 대문에 어느 교회 출석한다라고 하는 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주일이면 어떻게 뭐 교회랑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인생의 방향의 중심은 물질지향적이고,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딱 돌려주자마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이상한데, 그 돈으로 이게 아들에게 복이 내려지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 은을 녹여가지고 만들고 또 은을 이렇게 새겨서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중에 1100개 중에 200개를, 이게 200개도 무려 20년 연봉이에요. 한평생 직장생활해가지고 벌 수 있는 20년 연봉을 떼내가지고 은을 가공해가지고 조각을 만들 줄 아는 은장이, 우리 개혁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나오죠. 은장이라고 하는, 은을 가공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게 했던 그 우상을 자기 집에 신전에다가 딱 보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도 오늘 가만히 보면 이중적이에요. 어머니가 분명히 이 돈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갔다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기 안에 성소는 18장 31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이 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 위해 성소까지 가야 돼요. 실로까지 가서 제사장에게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헌물로 드리는 것이 율법에 기록한 행위라면 합당한 행위예요. 그리고 아들이 저주 대신에 복을 받도록 은돈 200개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은장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의 중에서 이 다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를 뗐으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떼가지고 구상을 만드는 일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겉으로 볼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그의 마음과 행위 속에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비유로 들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미가의 가정의 어머니의 모습에 딱 드러납니다. 그렇게 돈을 아까워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다 드리기가 아깝거든. 그 중에 200개만 떼가지고 만들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어머니의 모습은, 야, 우리 아들에게 내가 저주했지만 이 도둑놈이 우리 아들이라니. 그러면서 이 저주가 내 임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실제 행위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대체를 시키겠다. 그게 어머니가 가진 신앙의 목적은 아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최우선적이고 그 다음 물질에 대한 탐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미가의 가정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미가 역시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던 우상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우각성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율법대로 하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두었다. 이 두었단 말은 모셨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딱 정성스럽게 딱 모셔두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은돈 200개를 가지고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고 쉬운 성경은 나오는데 두 개를 각각 만들었을 가능. 녹여서도 만들고 조각해서도 만들었다. 이 18장 1절 14절과 18절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 여러 개다라고 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또 18장에 보면 20절, 30절, 31절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 있다, 이게 단수로도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쉬운 성경은 녹여서도 만들고 조각해서도 만들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 이거는 나무나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녹여서 그 위에 도금, 도은, 은을 입혔다, 녹여서. 그 이거는 하늘을 만들었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4절까지 이런 혼란스러운 가정의 모습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5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는 이렇게 만들었던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신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이 얼마나 부자고 잘 사는 집이냐면 가정에 예배당이 있어요.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 가정 신전이 따로 있고 여기에 오늘 만든 우상을 딱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또 딱 미리 만들어서 보관, 미리 딱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가문의 우상, 쉬운 성경은 가문의 우상이라고 그냥 풀어버렸는데,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가져서 드라빔도 있더라. 이 드라빔도 있더라. 라고 하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딱 그곳에서 예배하고 신화생활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미가가 오늘 본문에서 신전, 이 신전에다가 보관했던 우상들 말고, 어머니가 만들겠던 우상 말고, 따로 만들었던 에봇이라는 것은, 일찍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생겼단 말은 딴짓이 아닙니다. 원래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 그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원래 용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나마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에봇을 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을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있는 이 에봇은 밖에 있는 그 조끼예요. 이 에봇 안에 뭘 보관하느냐면 우리임과 둠밈이라는 것을 딱 보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우리인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미래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에봇 안에 있는 우리인과 둠밈을 써요. 근데 에봇을 만들었단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뜻을 물을 때 쓰여지는 그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드라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빔도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친정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그 다음 에스겔 21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뭔가 미래의 예측이나 뭔가 일을 결정할 때 잘 모를 때 막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도 이런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뭔가 점을 치는 행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을 미가가 만들고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막 이렇게 있던 드라빔도 또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뭐 했다? 평상시에 점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번에는 몇 번을 찍을까요?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요? 이사를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막 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치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 신전에서 점을 치는 일을 미가가 일상에 늘 반복하면서 점쟁이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도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조건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만 제사장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가 에브라임 사람 중에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단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에 미가의 엄마, 미가, 미가의 아들 이 집안은 총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망원경으로 가만히 CCTV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가정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사사기의 저자가 6절에서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라.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아들 이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안 해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이 없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보다 사사기까지만 올 때 왕은 신명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신명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을 때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대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누가 왕이냐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처럼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 때가 되어서 왕을 세우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진짜 눈으로 보이는 이 왕은 어떤 자이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그냥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힘이 세워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주는 경제와 국방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신명기 17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가까이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오늘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대한 탐욕 더 나아가 자기 자녀의 성공 안정,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미가의 가정과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니까 도구가 하나인 것보다 두 개, 세 개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그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목적이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도 도구가 되고 우상도 도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그것도 가져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모습의 한 가정이 드러났어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후반부 13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가 시대에 영적인 직무를 감당했어야 될 레위 지파가 또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형편을 봅니다. 오늘 이 미가 시대의 모습의 순서가 미가의 가정과 이스라엘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에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늘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목사의 잘못이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탓을 해버려요. 내가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총체적으로 진단할 때 목사의 탓이다. 우선순위를. 저는 인정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레위지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살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볼까요? 7절과 8절. 레위지파에 속한 한 젊은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여기 젊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대략 13세에서 30세까지 좀 넓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청년쯤, 결혼할 즈음에 이르렀던 청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게 보편적입니다. 이 정도에 속한 한 레위지파의 젊은이가 가나안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보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속하는 것이 유다지파의 땅덩어리 모습입니다. 남쪽입니다. 유다지파에 속했던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다가 살 곳을 찾았단 말은 그곳에 살기가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살 곳을 찾아 위로 쭉 올라오다가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사는 동네 여기까지 딱 이동했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신명기 3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네에 흩어져 살아요.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뭐냐? 각 동네에 있는 동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 온전히 예배하도록 안내해야 될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드리는 헌물 11조와 기타 재물과 이런 헌물을 가지고 또 10분의 1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월급으로 주고 생활하도록 방편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레위 지파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곳으로 레위 지파가 이동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동네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았는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합니다. 헌물도 소홀하고 십일조도 소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의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드렸던 헌물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해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시대와 레위인들의 모습 오늘 본문 앞에서 나왔던 미가 시대 이야기를 섞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미가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자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사회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이 레위인들을 존중하거나 존귀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없지요. 굳이 레위지파 말을 안 들어도 드라빔도 있고 우상도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희박해 보이죠. 레위인들을 존중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청년처럼 자신의 먹고 살만한 안정을 위해 보다 나은 물질적 보장을 위해 스스로 살 곳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방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 이 레위 젊은이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이 살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유리방황하면서 그냥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거겠죠. 자, 그러자 미가가 9절부터 12절 그 젊은이를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레위지파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레위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가가 눈이 크게 뜨집니다. 은 10개를 주겠다. 1년에 내가 은 10개를 줄 테니까. 그리고 옷과 필요한 옷과 음식을 주겠다. 이 땅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을 만한 물질적인 보장과 복지를 약속을 하면서 우리 집의 어른, 쉬운 성경의 번역이 이럴 땐 좀 아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 여러분은 지금 우리말을 따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을 따라한 거예요. 아비는 비슷한 발음입니다. 아버지를 뜻합니다. 네가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라. 네가 우리 집의 아버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레위 젊은이가 좋아. 그 정도 조건이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흔쾌히 기쁨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미가의 집안에 머물렀는데 이게 역설입니다. 미가의 아버지처럼 됐을까요? 아들처럼 됐을까요?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더라. 이게 12절의 이야기예요. 다시 이 내용도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죠. 미가가 자기 아들이 제사장인 것보다는 자기는 에브라임에 속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인 것보다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제사장인 것보다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 18장 30절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18장 30절 미가의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는 모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적인 자격이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 나이를 13세에서 30세까지의 조금은 이런 청년의 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4장 3절과 30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일까요? 30세예요. 30세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물론 경계선이 걸쳐있긴 하지만 아마도 추론컨대 이 젊은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세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젊은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이 레위 젊은이는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나이도 제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가정,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이용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젊은이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표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미가도 자기 생각이 앞섰는데 이 젊은이도 이 땅에 속한 기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흐릿하게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리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흐릿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칼질하려고 하죠. 이게 미가시대 사람이나 오늘 레위인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서서 그저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서 그렇다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젊은이, 이 레위지파의 젊은이는 미가와 공범이에요. 둘 다 죄인이고 범죄자예요. 레위인을 집안의 아버지로 모시겠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세계는, 그 당시는 아버지가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이 그 가정에 진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나 방식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과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달라.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미가엘 누구처럼 되었다? 아들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레위인의 가르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가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미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가의 개인적인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 무엇이 최고의 그 삶을 움직이는 권위인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은 후반부에서 보여줘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조정하고 움직여달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미가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미가의 개인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움직여지는 가정,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미가의 가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오늘 미가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결론이 13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집안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실 것이다.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미가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서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언약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행위가 순종되어져야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풀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 같은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절대 지존자입니다.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말뜻입니다.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율법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까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분명하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다. 이것도 율법의 내용대로 어렴풋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가 아론의 지파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교훈에 대한 교훈도 없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편협되게 적용하고 있는 오늘 미가의 모습이 그리고 레위인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자기 개인의 탐욕과 이 땅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 복을 채워주는 대상이며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철저한 혼합된 세속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 전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 미가의 어머니 미가, 그리고 오늘 한 레위인. 오늘 이 미가의 가정과 레위인을 통해서 미가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 자기 자녀, 자기 가족의 안정, 내 가정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어슴푸레한 기억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신앙적인 외형도 갖춰서 집에 가면 예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많으면 유리하니까 하나님 말고도 세상적인 우상과 세상적인 방식들을 더 많이 두면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옆집 아줌마가 가르친 대로 지나치도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이른바 혼합신앙. 오늘 우리의 시대정신의 말을 빌어오면 다원주의적 신앙이에요. 이런 시대에 미가앞에 나타난 레위 젊은이 역시 그 당시의 영적인 이 신앙이나 세계관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벗어날 수가 없죠. 물들어 있어요. 그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의 제안은 고맙지만 나는 아니다 하고 그는 자기의 노동파리를 하든지 가야 돼요. 똑같은 수준에서 그도 타협하고 마는 모습이에요. 물질적인 안정과 적절한 대우를 기뻐하며 본인이 그 직분에 타당한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로 세웠는지 소명의식에 대한 점검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안한 물질적인 그 안정에 스톱 거기까지겠죠. 과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미가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에 하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살아왔다 라고 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와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미가의 가정에 설교한다 이 모습 옆에서 미가의 옆집 대문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설교했다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대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회개했을까? 소금 뿌리면 재수 없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가? 사사기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도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과 우리 개개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순종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무엇을 가장 높게 추구하면서 말합니까? 늘 반복돼서 말하지만 저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어떤 데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으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고요? 과연 미가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랑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랑 다릅니까? 하나도 양념을 붙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거 하나 붙이겠죠? 아마 미가 가정의 인터뷰하면 똑같이 말할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여기에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로 다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독스럽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밝힌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땅에 속한 것이랑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땅에 속한 것은 결국 허망하여 사라진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조미 먹거나 녹슬어 없어지고 누군가가 훔쳐가게 될 것이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24절입니다. 마지막 33절 우리가 늘 반복되어서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는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하는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줄 것이다. 약속이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자기의 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명예, 물질, 친구들의 삶의 모습 내가 이탈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육체적인 자랑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정된 삶 눈에 볼 때 내가 좋은 대로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경건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경건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물 묻어서 저 사람이 교회다님 같은데 뭐 저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과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소시적에 군대 다닐 때 교회 한 번씩 가봤다는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따가 그거 내 친구 그놈 교회 다니는 놈인데 얼마나 욕심 같은 놈인지 다 그래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복음은 가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떼묻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다녀왔던 그분들 생각이 계속 나요.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어떤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곳에서 4개월, 5개월 말씀을 훈련받고 또 들어갑니다. 그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암송한 성경을 계속 혼자 중얼거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그 수령님의 큰 동상, 높이가 수십 미터 되는 큰 동상이 저는 평양시내 한가운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나 동네마다 곳곳에 전국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동상 세우는 비용만 해도 엄청 들었겠죠. 그 동상의 이름이 태양상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북한을 건국했던 첫 번째 지도자의 별명이 태양이니까 그대로 백불뚝으로 서 있는 그 동상 앞에 가서 매일 가서 참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통장이나 반장이 출석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횟수가 미달되거나 이래 되면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내가 관공서에 뭔가를 제안할 때 너 이 태양상 숭배 몇 번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 자매는 들어가서 또다시 가족들과 잠시 만나고 또 나와서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들어가면 비자 신청해가지고 비자 허락이 되어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제일 짧은 게 20일 걸린대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최소 20일에서 30일 동안 들어갔다 또다시 나와서 또 몇 개월 훈련받고 들어가고 지금 이러기를 이 자매는 3년째 반복하고 올 겨울이면 파송을 받고 공식적인 사역자로 들어갑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힘든 건 그게 뭐냐, 태양상 앞에 가서 고개 숙여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든 그곳에 가서 고개 숙이는 것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쪼그라드는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늘 찬양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에 뭐 고통은 없나?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라와서 또 이웃들이 다 그러니까 다들 버틸만하다. 어떻게 버티냐?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속으로 혼자 찬양을 흡조리는 겁니다. 왕들아 문을 열어라. 아 문들아 왕 문들아 뭐지 고개를 들으라. 왕이 들어가시도다. 이름 다 선지동사를 부르는 찬송 다 개사되어져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조선아 문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을 부를 때 조선의 황무함을 벗어서 개사되어져 있어요. 기독교사의 노래도 그들 잘 부릅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다 조선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걸 부르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흥얼거리면서 혼자 예배하는. 그래서 그거는 견딜만한데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는 것이 내 심장이 쪼그라들고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매번 있다. 신앙 양심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중고등부 꿈동이들과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물을 때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2010년, 15년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교회 사람이야. 내 소속은 교회에 속했어. 더 좁혀져야 돼. 나는 주일이면 교회가 있어야 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례주일에 나는 성찬식을 빠질 수가 없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는 교사로 일하고 나는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를 위해 나는 직분자가 되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야. 여러분은 교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십시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조롱하든 나는 주일이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야 라고 여러분이 더 좁혀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꾸 무너집니다. 내놓고 다 내주고 다 양보하고 기껏해야 교회 안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 금요일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 예배하는 것도 빠지고 고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2시 3시 겨우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요일 밤에 뭐 하고 놀든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키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지켜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안내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지켜나가야 돼. 주일이면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벽이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 17, 18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완전히 구속당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경건한 걸음을 살아야 한다.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 이 땅에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가볍다고 말하면 사실은 가볍지 않아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질고처럼 질펀하게 그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러나 가볍다고 말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가볍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안내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서 벗어나 몸부림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가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도 뚜벅뚜벅 경건한 걸음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우리 같이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